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공개한 영상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4년 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나는 우리가 미국의 영혼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싸우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적은 자유를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당신도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고 그것이 내가 재선에 출마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내년 대선을 공화당 극단주의와의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에서 현직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 4일 실시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 내 폭력 사태 중단에 미얀마 군사정권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3일 미얀마를 전격 방문했던 반 전 총장은 24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 나웅 흘라잉 미얀마 군정 최고사령관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이 부회장으로 있는 국제원로그룹 디 엘더스는 25일 성명에서 미얀마군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미얀마에 왔다는 반 전 총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디 엘더스는 또 반 전 총장이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임의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 전 총장은 지난 2021년 민간 정권을 축출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와 민주화 세력 간의 폭력을 멈추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들이 2021년 4월 합의했던 평화계획 실행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내 폭력 사태 중단을 촉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으로 끝났던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쿠데타 직후 체포돼 부패와 선거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수치 전 국가고문은 총 3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의 지속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고 러시아 핵군축 담당 고위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러시아 외무부 핵비확산 군비통제국장은 미국이 직접적 무력충돌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고조시키는 러시아와의 현 대립 경로를 이어간다면 뉴스타트의 운명은 뻔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오는 2026년 2월 4일 만료될 예정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미국은 러시아와의 핵전력 관련 자료 중단 교환 중단으로 대응했습니다. 예르마코프 국장은 오늘날 가장 심각한 위협은 핵 보유국 간의 직접적 군사 대립의 결과로 인한 핵 위기 구조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험은 유감스럽게도 꾸준히 증가 중이라면서 미국은 즉시 상황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견고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러시아의 안보를 실제로 훼손하는 적대적 과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미 국가 과테말라 대통령이 오늘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알레한드로 잔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이날 환영 행사에서 과테말라와 타이완이 형제의 나라이자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잔마테이 대통령은 타이완을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이 아닌 타이완 공화국으로 거듭 지칭하면서 과테말라는 앞으로도 타이완 공화국의 확고한 외교적 우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에 대한 절대적 지원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잔마테이 대통령의 이번 타이완 방문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경유해 지난달 31일 과테말라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입니다. 과테말라는 타이완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전세계 13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잔마테이 대통령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 잔마테이 정부가 악당의 편에 서지 말 것을 충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행동하는 동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미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내일 오후까지 전 지역에 가끔 비가 온 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최고 6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첫날 워싱턴 한인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행동하는 동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빈 방미 첫날인 이날 워싱턴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해서 작년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은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 억제와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다며 이는 미국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이를 근간으로 국제사회 연대를 실천해 나가는 최상의 파트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미 한인 170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워싱턴 동포사회가 앞으로도 재미 한인의 권익신장과 한미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5박 7일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이전장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대니얼 클린턴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동포 간담회에 앞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렌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에 약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25일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돌입합니다. 다양한 경제 관련 행사와 함께 국빈 방문 일정으로 한국전쟁 기념비 참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이틀째인 25일 다양한 경제 외교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20여 명의 한국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리는 미한 투자 신고식 및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이번 방미 일정에 함께한 한국 기업인들을 비롯해 양국 주요 최고 경영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는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 경제 동맹 강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국 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리는 한미 첨단산업포럼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양국 170여 개 단체와 인사들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는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우주센터 중 한 곳인 고다드 우주센터를 둘러보고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들을 만나 간담회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을 통해서는 향후 설립될 한국우주항공청과 나사 간 협력 체계를 살펴볼 계획이며 양국 간 우주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는 미국의 파라마운트와 NBC 유니버설, 월트 디즈니 등과 한국의 CJ, 왓챠 등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함께해 양자 간 협력과 투자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경제 분야 일정을 마친 뒤 윤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해 참배하고 미한동맹 70주년에 초석을 쌓은 참전용사들을 기릴 예정입니다. 참배 일정을 마친 이후 양국 정상과 영부인들은 마지막 일정으로 백악관에서 친교의 시간을 갖고 다음날 있을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 분위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방미 셋째 날인 26일에는 오전에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이 거행되고 곧바로 미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또 정상회담 이후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 주최하는 국빈 오찬을 함께합니다. 또한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미군 수뇌부로부터 정세 브리핑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 보스턴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은 28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하버드대 석학들과 만나 미한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과 연설 등을 진행하고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미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라고 확인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미한 동맹의 방어 역량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24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양국 정상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면서도 확장 억제에 대한 개념과 동맹의 상호 안보 약속에 기여하는 데 있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전면에 나서고 중심에 있을 것이란 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But I think you can absolutely expect that the notion of extended deterrence and how we can continue to improve and strengthen.
이어 우리 모두는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물론 우리는 북한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아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거듭 촉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정책 목표라고 확인했습니다.
I will take this opportunity to stress that we reiterate our call to the regime in Pyongyang that we are willing.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김정은 그리고 그의 팀과 함께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을 용의가 있지만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그동안 우리는 상호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이 다양한 군사적 역량에 준비됐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두 정상이 최근 논란이 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사안을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동맹이 얼마나 굳건한지 한반도와 한국민에 대한 안보 공약에 미국이 얼마나 전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is how strong this alliance is, how committed the United States is.
또한 우리는 양국 관계를 넓히고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미한 동맹에 관한 대화에 많이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의 관계는 안보적 요소 그 이상이라며 무역 관행 개선과 기후 변화 해결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등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커비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제에 많은 내용이 있다며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집중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 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나라의 어떤 지원이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We welcome any contribution by any nation to support Ukraine, whatever that is. And we aren't.
이어 사실 한국은 엄청난 수준의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역량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며 윤 대통령이 지원 범위에 변화를 주기로 결정한다면 그건 분명 윤 대통령이 밝힐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 장관은 우리는 이미 한국이 하고 있는 일에 감사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계속 성공하기를 바라는 어떤 나라의 어떤 추가 기여에 대해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동안 북한 문제 등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미국 공약의 신뢰성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한동맹의 지난 7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70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visit also marks 70 years of the US-ROK alliance.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바이든 해리스 정부 아래에서 미한동맹은 한반도를 훨씬 뛰어넘어 성장했으며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됐다고 강조하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정상이 네 번의 관여를 통해 친분을 다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지난 2년간 미국에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 경제와 인적 교류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이 이뤄진 사실을 거론하며 안보 분야에서 두 정상 간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visit of course also comes at a critical moment as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한동맹은 북한과의 오랜 이견에 대한 평화적인 외교적 해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갖춘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도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두 정상이 특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 진화와 관련해 확장 억제력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have the presidents, the two presidents actually release a statement that deals with the question of extended deterrence.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명이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관련해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고 한국 대통령 최초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등 한국이 세계 무대를 향해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보인 지도력을 기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관심사인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도 결단력과 용기를 보였다면서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President Yoon has also shown determination and courage in his moves to improve ties between the ROK and Japan.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함께 한일 관계를 강화해 우리 모두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미한일 3자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한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영내와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비군사적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ROK, for example, has stood fast in support of Ukraine since Russia's brutal invasion over a year ago.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은 1년 전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굳건히 지지해왔다면서 한국은 러시아 침공 이후 비살상 분야의 군사 지원과 의료용품 및 발전기를 포함해 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합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에 탄약 등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상 간 사적인 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will disappoint you by saying that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private conversations that they will have about Ukraine. Obviously, Ukraine.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2억 3천만 달러의 비살상 분야를 지원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할 것이고 현지 군사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한 양국 국민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확장 억제,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후 위기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의 힘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기대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의 매우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속에 대북 제재를 위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5일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3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게 지난 16개월 동안 8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지속하는 등 상황이 암울하다고 평가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양자 또는 삼자 간 20여 차례 군사훈련을 전개하면서 미한, 미한일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곧 있을 미한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결과에 확장 억제 의지가 분명히 반영될 것이라고 이미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북한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속에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espite the fact that we're not getting any cooperation from Beijing or Moscow in the UN context, I think it's important for us and our
성 김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무대에서 어떤 협력도 하고 있지 않지만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의미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지난 16개월 동안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50여 법인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며 이 같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이 어떤 대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고 외교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가 미한이 주저없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김정은이나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한국은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옛 소련과의 냉전 시기에 핵 균형을 고려해 1958년부터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7월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맺은 이후 철수에 나서 같은 해 9월 전술핵 철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도 환영사에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Since nuclear weapons can be deterred only by nuclear weapons, a Korean version of mutually...
정명예 이사장은 핵무력은 핵무력으로만 억제될 수 있다며 한국판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수립해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는 선제 핵 공격과 보복 핵 공격으로 양측 모두 공멸할 수 있어 핵 보유국들끼리 전면 핵전쟁을 피하려 한다는 핵무기 전략 개념입니다. 정명예 이사장은 북한의 핵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장으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효화됐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명예 이사장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 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보다 높은 수준의 확장 억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존 엠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장은 영상 축사에서 한국 내에서 퍼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햄리 회장은 확장 억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미국이 한국과 나란히 함께 싸우겠다는 것이며 필요시 핵무기 사용으로까지도 그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와 지속해 협력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햄리 회장은 확장 억제에 대한 의문과 한국이 자체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핵탄두를 만드는 건 쉽지만 거기엔 여러 복잡한 부담이 따르고 핵탄두 보유 자체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you're going to need it if you decide you have to have your own nuclear deterrent. You'll need to know what it means to take on
햄리 회장은 한국이 필요하다면 자체 핵 억지력을 가져야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핵 보유국이 된다는 굉장한 부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담과 의무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통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는 24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과 관련해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확장 억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방부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윤 대통령을 맞이하기 고대하고 있다며 이후에 분명 관련 사안에 대해 더 많이 언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다만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단합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훈련과 역내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한 협력에 관해 말해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미한 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맞아 24일 미한 상호 방위 조약 책을 70주년 기념 동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원회 밤 메넨데즈 위원장 주도로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동아태 소위원회의 크리스 벤 훌런 위원장과 민론니 공화당 간사, 민주당의 존소톱스 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반 의원 등 7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아태수 위원회의 영킴 위원장과 아미베라 민주당 간사 등 8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한 간 긴밀한 안보, 경제, 국민 간 유대를 더욱 심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 축이자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정책과 군사태세가 확장 억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내 안보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협의체 쿼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관여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 정책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간의 긴밀한 협력도 독려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의안을 공개하며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가치와 공동체적 유대, 그리고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로 결합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역량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한 미래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한 동맹을 심화하기 위해 동료들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도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날 나는 자유와 경제 발전을 수호하고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향해 노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열망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과의 협력과 관계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나는 앞으로도 미한일 3국 협력의 강력한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크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은 아시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미한관계 70주년의 이 중요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데 동료들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믹스 원도 성명에서 70년 동안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믹스 의원은 이어 우리의 동맹은 세계 보건과 기후변화에서부터 북한의 핵야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은 한국 등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방어 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존 호븐 상원의원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안보 및 경제관계 구축이 미국과 영내 전역의 분쟁을 억제하고 번영을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타이완을 방문하고 돌아온 호븐 의원은 21일 상원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을 갖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안보 및 경제관계 구축이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미사일 프로그램부터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적지 않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븐 의원은 첫째로 우리는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체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이것은 우리의 70년 동맹을 심화하고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우리는 한국, 일본, 타이완에 대한 미사일 방어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빈 의원은 또 우리는 양자동맹 체계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 접촉하려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일본을 방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한일 3국 관계를 위한 기회를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빈 의원은 이번 순방은 우리의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이 군사협력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나의 믿음을 강화했다며 우리는 동아시아 우방국들과 강력한 경제관계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영내 강력한 경제관계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를 지원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에너지와 식량 공급과 관련해 무역과 경제 회복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암호화폐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과 중국인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도 이날 미국이 제재한 북한인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두 나라가 사이버 분야에서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24일 북한이 탈취한 불법 사이버 수익금을 세탁한 개인 3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등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우 후이후이와 중국계 영국인 청흥만, 북한인 심현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후이후이와 청홍만은 가상화폐 장외거래 브로커로 활동하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훔친 수백만 달러치의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정화폐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장회사를 이용해 북한이 미 금융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해외자산통제실의 설명입니다. 우 후이후이와 청홍만이 환전을 도운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9월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은 우 후이후이와 청홍만이 대통령 행정명령 137-222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37-222호는 기존 대북 제재 대상을 대리해 영리활동을 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심현섭은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의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해외 IT 인력의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해외재산통제실에 따르면 심현섭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IT 노동자가 미국 소재 회사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받은 급여 수천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확보했습니다. IT 노동자들은 가상화폐로 급여를 받은 뒤 이를 심현섭에게 보내고 심현섭은 이후 우 후이후이와 청홍만 등 장외거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가상화폐를 일반 화폐로 환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 IT 노동자가 자신의 국적 등 주요 신원 정보를 숨긴 채 미국 회사 등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현섭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133-822호에 의거해 이날 제재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날 조치는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한편 이날 미국 법무부는 이날 재무부의 조치와 별도로 심현섭과 우 후이후이, 정홍만에 대한 미 대배심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39세 북한 국적자 심현섭이 가상화폐 장외거래 브로커인 중국인 우 후이후이와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계 영국인 청홍만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과 함께 도난된 가상화폐를 세탁하고 홍콩 소재 위장회사를 이용해 북한을 위한 물품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현섭이 해당 거래를 지시할 때 미국 달러가 이용됐다면서 이들에게 돈 세탁, 공모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심현섭과 여러 북한 IT 노동자가 허위 신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 후이후이도 면허 없이 송금 사업체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 대배심에 기소됐는데 우 후이후이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1,500건, 총 8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수행해왔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국적자 심현섭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라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북한은 22년 만에 기자 동맹 대회를 여는 등 선전 선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 선동의 현 주소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3일 평양에서 기자와 방송원 등을 모아 조선 기자 동맹 대회를 열었습니다. 22년 만에 열린 기자 동맹 대회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언론인인 조선중앙방송의 리춘희 방송원과 노동신문의 동태관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반중앙의 충실한 대변자, 출력 높은 확성기, 잡음 없는 충폭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북한이 기자동맹 대회를 연 것은 체제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으로 미국, 한국과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막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핵과 미사일의 김정은이 올인하면서 여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선전선동 강화 부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에도 언론을 표방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매일 150만 부를 발행하는 노동신문 등 3개의 중앙지와 11개의 지방지가 있습니다. 또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있으며 TV로는 조선중앙TV와 만수대 TV 등이 있습니다. 또 라디오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도 10여 개 지방방송국과 유선방송국이 있습니다. 북한의 신문방송을 비롯한 모든 매체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지침과 통제를 받습니다. 선전선동부는 신문과 방송의 기사와 원고는 물론 영화 출판을 지도하며 검열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오래 관찰해온 이영종 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선전선동 분야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정은의 동생, 여동생인 김여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도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지면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장을 통해서 검열을 해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당의 이 같은 당적 지도와 검열로 인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와 소식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동신문은 6개 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아예 사회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을 보면 화재, 즉 불이 났다는 소식, 범죄가 발생했다는 내용, 교통사고, 그리고 식량난과 관련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는 주민들이 주로 입소문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이제 전달되는 입소문으로 들어서 알았고요. 최근에는 입소문에 더해서 휴대폰이 퍼지면서 휴대폰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노동당의 당적 지도가 황당무계한 보도와 내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 시절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축지법을 썼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등 외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한갓 허풍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언론은 축지법을 여러 차례 보도한 것은 물론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실렸습니다. 심지어 북한 당국은 1996년에는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는 제목의 선전 가요도 만들었습니다. 2011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수뇌부도 선전 내용이 지나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은 2020년 5월 20일 축지법의 비결이라는 기사에서 사실 사람이 땅을 주름잡아 다닐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수십 년 만에 스스로 축지법을 부정한 겁니다. 북한 당국이 김일성 주석의 축지법은 부정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는 여전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김정은이 3살 때 총을 쏘고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선전했습니다. 당시 북한에 살았던 조충희 씨는 이런 선전을 듣고 주민들이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전에 들었는데 그 3살 때 차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웃었어요. 그냥 뭐라고 이제 하기는 그렇고.
전문가들은 노동당의 선전선동이 현재 커다란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장마당 세대의 등장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태어나 청소년 시절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들은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을 잘 믿지 않습니다. 특히 장마당 세대는 젊은 시절부터 외부 세계, 특히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를 접한 세대입니다. 함경북도 라진에 살다가 2014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윤설미 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본 한국 드라마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대한민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봤던 드라마는 가을 동화였습니다.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장군의 아들, 뭐 어린...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한국, 즉 남조선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1990년대만 해도 남조선 인민들은 굶주리고 거리에는 거짓대가 우글거린다고 선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를 접한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은 더 이상 그런 선전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한국을 동경해 벌써 3만 명 이상이 탈북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도 더 이상 남조선이 못 산다는 선전을 못하고 있다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그 남한의 경제력에 대해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거지가 있다,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자기네가 이제 거짓말한다는 게 더 사람들한테 이제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싶어도 정말 못하는 거죠.
노동당은 이미 장마당 세대를 겨냥해 통제와 검열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든 데 이어 이듬해인 2021년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남한의 노래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볼 경우 5년에서 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남한 드라마를 유포시키는 사람은 무기노동이나 사형 등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올 1월에는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탈북민과 전문가들은 통제와 검열 위주의 북한 당국의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영종 센터장입니다.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남조선 사회, 한국 사회에 대한 호기심이나 거기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들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앞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어떤 분열, 또 주민들의 체제 이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북한의 언론 탄압은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언론 자유는 180개국 가운데 꼴찌인 181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전달보다 2배 이상 많은 4만 6천 톤의 쌀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한 품목은 가발이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쌀을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엔 북한의 대중 수입액 1위 품목이 쌀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1일 공개한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3월 총 26,215톤의 단잎종쌀, 즉 길이가 6mm 미만인 정밀을 중국에서 사들였습니다. 금액으로는 1,333만 7,400달러로 2위인 화학비료 수입액 1,012만 7,350달러보다 약 300만 달러 더 많았습니다. 북한은 장립종 쌀도 2만 546톤, 금액으로는 842만 달러어치 사들였습니다. 전체 수입액 기준으론 네 번째로 많습니다. 장립미 혹은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은 찰기가 없으며 모양이 얇고 긴 품종입니다.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중국 남부지방 등에서 생산 소비되며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에선 선호도가 낮은 편이지만 대신 단잎종에 비교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장립종 쌀을 대거 사들인 이후 지속적으로 장립종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달 단잎종 쌀과 장립종 쌀 총 46,761톤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전달인 2월에 장 단잎종 쌀 수입량 18,785톤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또 쌀 수입액으로만 2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이 장립종 쌀을 비롯해 중국산 쌀 수입을 늘리고 있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최근 몇 달간 제기된 북한 내 식량난 가능성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VOA는 미 해양대기청의 위성자료를 분석해 북한의 예년보다 약 1개월 앞서 봄 가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북한이 가발 제조용 사람 머리카락을 대거 사들인 점도 눈에 띕니다. 지난달 북한의 머리카락 수입액은 약 824만 달러로 전체 수입품 중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되파는 역외 가공, 즉 주문자 생산 방식 OEM 무역을 통해 가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머리카락, 즉 원료를 사들여 가발 완제품으로 재수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으로 수출액만 796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북한의 3월 전체 대중 수출액 2,055만 달러의 약 39%에 해당합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전체 대중 수출의 약 40%를 여구의 가공 형태의 무역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비제재 품목인 손목시계와 신발, 가발, 속눈썹 등의 재료를 중국에서 들여와 완제품으로 가공해 중국으로 넘기는 방식의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1년 여객 가공 형태의 무역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국과의 무역이 일부 재개된 지난해에도 전체 대중 수출에서 여객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북한의 대표 OEM 품목 중 하나인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 수출액 비중이 40%에 근접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OEM 상품 생산을 재개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비와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오후까지 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최고는 6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는 17도. 신우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고 최저 5도, 최고 18도. 강계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5도. 해주 오전 흐리다 오후에 맑겠고 최저 6도, 최고 15도입니다. 개성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7도. 함흥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6도, 최고 17도. 장진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고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0도. 해산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는 11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8도입니다. 청진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는 16도. 선봉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는 1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2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1 내지 2.5m, 오후에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어의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 내 폭력 사태 중단에 미얀마 군사정권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3일 미얀마를 전격 방문한 반 전 총장은 24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정 최고사령관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이 부회장으로 있는 국제언론그룹 디 엘더스는 25일 성명에서 미얀마군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의 건설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미얀마에 왔다는 반 전 총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디 엘더스는 또 반 전 총장이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임의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 전 총장은 지난 2021년 민간 정권을 축출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와 민주화 세력 간의 폭력을 멈추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들이 2021년 4월 합의했던 평화계획 실행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내 폭력 사태 중단을 촉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의 이행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압승으로 끝났던 2020년 11월의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쿠데타 직후 체포돼 부패와 선거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수치 전 국가고문은 총 3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의 지속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고 러시아 핵군축 담당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러시아 외무부 핵비확산 군비통제국장은 미국이 직접적인 무력 충돌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고조시키는 러시아와의 현 대립 경로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뉴스타트의 운명은 뻔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오는 2026년 2월 4일 만료될 예정인 뉴스타트의 참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미국은 러시아와의 핵전력 관련 자료 교환 중단으로 대응했습니다. 예르마코프 국장은 오늘날 가장 심각한 위협은 핵 보유국 간 직접적 군사 대립의 결과로 인한 핵 위기 고조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험은 유감스럽게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즉시 상황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견고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러시아의 안보를 실제로 훼손하는 적대적인 과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수단도 700기 이하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로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오늘 양측 간의 72시간의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이에 맞서는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은 이날 전투 중단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전투의 지속적 종식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와 국제 파트너, 수단 내 민간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해 수단 내 적대 행위의 영구적 중단과 인도주의적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수단의 민간 정부로의 복귀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수단 내의 정당들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압델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신속지원군 간의 교전이 시작된 이래 수단에서는 적어도 427명이 숨지고 3,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수단 내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중미국가 과테말라 대통령이 오늘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알레한드로 잔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이날 환영 행사에서 과테말라와 타이완이 형제의 나라이자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잔마테이 대통령은 타이완을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이 아닌 타이완 공화국으로 거듭 지칭하면서 과테말라는 앞으로도 타이완 공화국의 확고한 외교적 우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에 대한 절대적 지원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잔마테이 대통령의 이번 타이완 방문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경유해 지난달 31일 과테말라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입니다. 과테말라는 타이완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전 세계 13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잔마테이 대통령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 잔마테이 정부는 악당의 편에 서지 말 것을 충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